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4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발사대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제3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고 지난 2일 대규모 밤샘 공중공격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앞으로도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민간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숨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국방협력 강화를 중대한 안보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30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미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고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4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전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S는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3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시에서는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 행사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초 이란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맹국들의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3일 폭발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이 연루됐다고 믿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니파인 IS는 시아파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IS는 지난 2022년과 2017년에도 이란을 공격해 인명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3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최대 1000기를 공동구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지원조달국은 이날 성명에서 4개 국가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목적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에 참여했다며 나토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 MBDA 합작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도시, 마을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은 현대의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면서 패트리언 미사일 등의 유럽 내 생산 확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계약이 55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 국가는 3일 공동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수용할 수 없으며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드론과 소형 보트, 미사일 등으로 민간 선박과 해군 함정들을 겨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한 곳에서 세계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특히 곡물 8%, 해로를 통한 원유 12%, 천연가스 8% 등 전 세계 해상교역의 약 15%가 홍해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운사들이 아프리카 대륙 남부 희망봉 주변으로 항로를 변경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지연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과 연료, 인도적 지원이 위태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큰 기대는 않지만 여전히 환영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대남 노선의 전환을 시사하는 조치들에 나섰습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전적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큰 기대는 않지만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목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wouldn't say expect. We would still welcome dialogue with North Korea because we think ultimately dialogue would be the.
다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경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우리의 지속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 정부가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ll continue to be our policy to pursue it, but as we've said on a number of occasions, we have seen no.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마지막 날 전원회의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만일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를 새해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목한 데 대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관리들로부터 다른 분쟁에 대한 어떤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We don't need to receive any lectures from Russian officials who launched their own war about other conflicts.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 타이완을 분쟁 위험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타이완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서방 지배 집단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내에서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이치카와 케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은 4일 3국 안보차장급 보안 화상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미한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 나라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대남 노선의 전환을 시사하는 조치들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유국 인정과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정당화 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은 새해 첫날 곧바로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각종 선전 매체들은 홈페이지에서 통일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를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통일정책과 과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소개한 코너였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담당하는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선전매체 려명 홈페이지에서도 대남 관련 소식을 다루던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단합, 6.15 통일시대 코너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핵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과거엔 핵무기 개발이 대미 억제용이라고 했던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김 위원장이 남북한을 동족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이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 도의적으로 자기 동족을 핵무기로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 나라는 동족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라고 난 보거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3일 홈페이지에 관련 보고서를 올려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핵국가로 승인받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기조 실장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려 북핵 문제에서 미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액면 그대로 한국과의 동족 개념과 통일 전략의 폐기 그리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투 코리아 노선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통일 문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동족관계를 절연하고 통일과업을 폐기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김 위원장은 고려연방제 같은 북한 나름의 통일 방안들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 통일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남이나 북이나 공식적으로 언명하는 방안이나 담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통일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그걸 두 가지를 혼용하면서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력의 양평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성열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은 아직 제도적 공식화의 수순을 남겨둔 정치적 선언이지만 결국 투 코리아 노선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시 당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조짐들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이전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등의 문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조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한국의 보수는 물론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비난하면서 한국 자체에 대한 기대를 버렸고 미국에도 벼랑 끝 전술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다는 거죠.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얻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게 투코리아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직은 이제 공식화된 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부자당 대회가 2년 뒤에 있잖아요. 2년 정도의 뜸들이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제9차 당대회 때 공식화할 거라고 봐요.
북한이 한국을 주적화하는 대남 노선 전환은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의 대외정책 관련 발언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히려 미국 관련 비중은 적었다며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주적화하는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이 글로벌 선진 국가로 발전하면서 북한에겐 넘보기 어려운 상대가 됐고 북한에 미치는 사상과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도 한국이 두려운 상대가 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한국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동서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모든 것들이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의 주적이 남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적과는 대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오경섭 기조실장은 김 위원장이 집권 12년 만에 무력 통일 노선을 선언한 이유는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과 추종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대남 통일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정원인 현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현재로선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김정은 자녀와 관련해 국정원은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미 재무부에 북한 동결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는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북한 자산이 회수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산 공개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9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11월 30일 오토 원벼의 부모가 재무부에 의해 차단된 특정 자금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 위반일 수 있어 미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나 자금 정보는 영업비밀법과 함께 금융비밀보호관리법, 그램리치 브릴리법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되지만 미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요청서 제출 사흘 뒤인 23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미국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후 3개 은행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이를 회수했습니다. 이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원벼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란 이유를 들어 이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원벼 씨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0년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받아 조선 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소유권을 주장해 2019년 이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최초 승소 판결 이후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신디 원비어 씨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Auto matters.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에 등장한 자사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벤츠사는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연말 전원회의에 벤츠를 타고 등장한 데 대해 해당 차량의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 독일 본사 공보실은 3일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각각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약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기념행사에 최고급 수입 리무진을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츠사는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수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의 차량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벤츠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벤츠는 관련 법률을 준수한 제품 수출을 기업 책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츠 공보실은 다만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추적은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차량이 어떻게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3자의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와 책임 밖에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포착된 벤츠 행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 주유엔 대표부도 VOA에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는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의 공급과 판매,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혀 대북 제재위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의회의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김정은 정권을 야만적이고 끔찍한 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북송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끔찍한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야만성과 비인간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일 VOA에 보낸 신년 대북 메시지를 통해 2023년 말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한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됐다는 소름 끼치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행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있는 이웃 공산당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은 이들 탈북민들에 대한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러 무기 협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한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치명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보내며 2023년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재자와 권위주의자의 축은 자유세계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2024년에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으로서 영국의회에서 북한 문제, 특히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북한 문제에 대한 영국 상원의 대정부 질의에선 초당파 의원 모임이 의회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과 주한의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대응력을 훼손해가며 북한과 대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한중관계 중시 발언엔 한국의 동맹은 미국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화와 군사적 대비태세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이라는 미국의 기존 정책 목표가 이제 그 효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유화책에 의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 for dialogue with the North must never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threats from the North. Dialogue and military readiness must go hand in hand.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은 금세기 들어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와 핵 운반 수단 추구와 한국과 미국을 향한 끊임없는 도발은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최근 남북 관계를 동족 간의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핵무기 보유, 미한동맹 분열, 한반도 장악 이 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As I've said before, North Korea stands out as the only nation this century to test nuclear weapons. Its unrelenting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e means to deliver them.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김정은이 2024년 초 한국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계획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허풍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폐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북한의 70여 발의 미사일 발사와 드론 침투,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을 언급하며 분명히 이것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라면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희망만으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미한연합훈련 정상화와 연합준비태세 강조를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준비태세 강화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 등에 고무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올해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는 북한을 보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더 강한 미한동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로 한껏 고무된 북한이 올해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이에 대응해 미한 동맹과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나 최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 관계는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 그것을 복원시키는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에 치중된 인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보려 한다면서 한국에 미국과 중국은 동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뒤를 떠받쳐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그 동맹이 아닌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등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었지만 뒤이은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절호의 기회가 북한에 주어졌는데 그들이 외면했다면 북한과 북핵 협상을 시도할 시효가 다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f that golden opportunity was presented to North Korea and they turn their back on it, then I'll go back to what I said in my remarks.
대신 한국과의 관계와 대응 능력, 준비 태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보와 정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회 대표단이 최근 타이완과 한국,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츠패트릭 의원은 각 나라에서 1년의 정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순방에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호사카 야스시 일본 외무성 대신 정무관, 웰링턴구 타이완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영내 주둔 미군 관계자 등과 면담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실은 이번 회의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 카운터파트들과 국가안보 및 정보 관련 사안을 평가하고 역내 핵심 전략적 파트너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츠패트릭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동맹국과의 협력을 최적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힘을 증강하며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통찰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하원정보위원회 국가정보담당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나토 의회연맹 소속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담당 소위원회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프로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 대표단의 이번 순방은 매해 초 국가정보국장 등이 참석하는 정보위원회의 연례 전세계 위협평가 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또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 고위급 정무 군사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신흥 기술과 사이버 방해 등에 대한 나토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3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처음으로 사전 심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위 섭외가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 심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 보고서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기구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권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이 제기한 내용을 담은 요약문엔 중국에 대한 UPR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이 성적 착취, 강제결혼 또는 처벌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이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 등록을 할 수 없어 국적,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출신을 비롯해 티베트, 위구르 지역 등의 여성들은 사법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언어적 장벽은 물론 여러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부분에 대해선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 즉 농루플망 보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태생의 많은 탈북 여성 자녀들이 무국적 상태이며 부모가 출생신고 시 강제 송환될 것을 두려워해 공교육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 난민 강제 북송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권고안도 소개했습니다. UNHCR은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서류 발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대한 지난 세 차례 UPR 사전 요약문에선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폴커 트위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해 8월 유엔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 보고를 통해 모든 국가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I therefore urge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and humanitarian support.
중국에 대한 4차 UPR 실무그룹 요약문에 또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통일맘연합회가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제출한 권고안도 소개됐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수검을 받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유엔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체안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언니 김규리 씨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과 북한 인권 단체 등이 한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일 김규리 씨와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UN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 질의와 공고 등을 통해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후인 2023년 10월 9일 밤 중국은 최소 500명의 북한 구금자를 송환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강제 송환 피해자 중에는 국군포로 가족, 25년간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면서 슬하에 둔 딸이 얼마 전 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탈북 여성은 김철옥 씨로 김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굶주림에 지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자신보다 30살가량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팔려가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돼 있던 중 지난 10월 탈북한 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의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의 국제 의무에 따라 난민, 망명 신청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제3국으로 가길 원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통행 보장,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 임신이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의 육아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중국 영내 체류 허용, 난민 신청 및 인정에 관한 통계 공표, 중국에서 구금 추방되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 수를 공표할 것 등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들과 2013년부터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결의안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규명과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윤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유엔에서 20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 작성국이었던 적이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되기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한국이 2024에서 2025년 다시 유엔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복귀하는 시점에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초안 작성국이 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지 70년이 흘렀고 북한에 억류 중인 최소 6명의 한국 시민 중 첫 번째 피해자가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결의에 한국인 억류자 6명,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되거나 로마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것을 요청하며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소수 국가들이 이런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수정을 막는다면 한국은 합의 채택 대신 표결 채택을 택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치를 결정한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도 표결을 각오하고 추진하자 정작 그 어느 이사국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결국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북한의 우호국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의 관점에서도 내실 있는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되는 물타기 결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통제와 검열을 더 강화하고 있지만 성경을 접하는 인구는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국제 기독교 단체가 밝혔습니다. 기독교 방송 등에 대한 전파 방해는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독교 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표한 2024 박 대통령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밖의 상황을 감시하며 25개 나라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협력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 VOMK를 인용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중 국경 지역에 두 번째 장벽을 세우는 등 주민들을 더 고립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 기간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외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등 기독교 자녀들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가택 조사 재개 등 대응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외부 방송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겪고 있지만 북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접하는지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지난해 발표한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으면서 기독교인을 북한 인구의 1.5%인 40만 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한편 릴리스 인터내셔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지하교회 동역자들의 요청에 따라 육로, 해상, 공중,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전적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는 개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2도, 남포 맑은 가운데 영하 2도에서 1도, 시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낮 최고기온 1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눈 내리는 가운데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 최고기온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0도, 최고 4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5도. 사리원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최고 기온 4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8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개입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4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8도, 청진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4도, 최고 5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1도가 되겠습니다. 삼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께 흐립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맑고 오후부터는 흐려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0.5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강요회의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believes in that vision. A region where economies are free to choose their own path and their own partners. Where problems are dealt with.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경제가 자신의 노선과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규칙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적용되는 지역, 또 상품과 아이디어,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오가는 비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우리는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APEC이 창설된 이후 아시아의 국내 총 생산 GDP는 19조 달러에서 52조 8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또 1인당 소득은 대략 4배 증가해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APEC의 21개국 경제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됩니다. 또 그들은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창출하고 세계 상품과 서비스의 60%를 생산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앞으로 APEC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상호 연계라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to build greater supply chain resilience, to invest in the high-quality, sustainable infrastructure that connects u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더 나은 공급망 복원력을 만들고 우리를 연결하며 광범위한 성장 기반을 위해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목표는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Taking advantage of APEC's role in the, as an incubator of ideas, we're working to advance new solutions to some of the toughest challenges facing the region.
블링컨 장관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을 활용해 우리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는 것까지 지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들 중 일부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셋째 우리는 포괄적으로 접근해 사람들의 잠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기업가들에게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오지와 시골 지역에 대한 연결성을 위해 지구의 낮은 고도의 위성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들은 더 탄력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연결된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유된 지역을 위해 일하고 투자하며 혁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책무와 임무는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4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발사대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제3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고 지난 2일 대규모 밤샘 공중공격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앞으로도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민간기관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숨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국방협력 강화를 중대한 안보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30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미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받았고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3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최대 1,000기를 공동구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지원 조달국은 이날 성명에서 4개 국가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목적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에 참여했다며 나토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사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 MBDA 합작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도시, 마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은 현대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면서 패트리언 미사일 등의 유럽 내 생산 확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계약이 55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4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전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S는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3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시에서는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 행사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초 이란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맹국들의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3일 폭발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스라엘이 연루됐다고 믿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니파인 IS는 시아파인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IS는 지난 2022년과 2017년에도 이란을 공격해 인명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 나라는 3일 공동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수용할 수 없으며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드론과 소형 보트, 미사일 등으로 민간 선박과 해군 함정들을 겨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한 곳에서 세계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곡물 8%, 해로를 통한 원유 12%, 천연가스 8% 등 전 세계 해상교역의 약 15%가 홍해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